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선교한 지 100년 만에 그렇게 크게 부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유난히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새벽 기도가 유명하지요. 그죠? 이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유난히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사회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4시에 모이고 5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일하러 나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생긴 거죠.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이 생긴 거고 또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또 모이죠. 밤에, 그죠? 철야 기도 이렇게 해서 밤 12시에 모여서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철야 기도는 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철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땡겨서 11시에 하기도 하고, 10시에 하기도 하고, 9시에 하기도 하고, 8시에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7시에 하면서 제목은 철야 기도. 예. 또 철야 기도 하니까 또 밤이 좀 그러니까 심야 기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본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12시에 교인들이, 밤 12시에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근데 뭐 12시에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잠이 보약인데, 그 한 시간이 아까운데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목사님이 온 교인들 모여서 밤 12시에 철야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들 뭐 피곤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심지어 코를 골면서 그냥 자는 겁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 한 분이 한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전부 다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고 뭐 코를 골고 있고 그냥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들 뭐 하러 왔나?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 차라리 입을 덮고 그냥 집에 가서 자지 저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김 집사 보세요. 저렇게 저 자려고 한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 박 권사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그냥 기도하는 척 하면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박장로 보세요. 하나님, 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장로입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남의 흉이나 보려면 너도 자거라. 예, 예.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때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직선 거리로는 한 600km, 그 당시 도로로 볼 때는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파고 있을 때 노예로서 운하를 파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약 12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곳에 갈 수도 없죠. 요즘 같으면야 신문도 있고 뉴스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지구 반대편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이 직접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1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12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즉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이라는 운명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말하면 오른쪽 위에, 동쪽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 위에. 예, 이 암몬의 나라가, 사실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했던 나라가 암몬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죠.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역사에 사라진 나라가 암몬입니다. 암몬. 그 암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25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 모압은 롯의 딸을 통해서 롯과 딸을 통해서 낳은 그 후손이죠. 이 모압도 한때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수족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동원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락된 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압도 역시 함락시키게 됩니다.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자기들이 함락될 줄 모르고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동남쪽 아래에 있는 에돔에 관한 겁니다. 에돔. 에돔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이죠. 이 에돔도 결국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5장 15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서쪽과 남쪽에 있는 블레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는요.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두로. 두로는 이스라엘의 서북쪽 시계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한 10시 방향 아시겠어요? 시계에 보면 11시를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예, 그 10시 방향에 있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죠? 이 두로는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인데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싱가포르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도시 국가인데 굉장히 강력하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제일 돈이 많은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오가는 무역을 장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두로, 그 당시 최고로 돈이 많았고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두로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역사에 사라지는가 하는 내용이 에스겔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두로 북쪽에 있는 즉 이스라엘의 11시 방향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돈. 시돈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죠? 주변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암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말하면 2시 방향 국가예요. 2시 방향. 그러니까 동북쪽 오른쪽 위에. 그다음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3시 방향. 오른쪽 동쪽. 그죠? 그다음에 에돔은 말하자면 한 4시 방향, 4시나 5시 방향, 오른쪽 아래, 동쪽 아래, 동남쪽, 동남쪽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어디냐면, 9시, 8시, 9시 방향, 서남쪽, 서쪽과 남쪽, 서남쪽, 예. 그리고, 두로는 10시 방향, 북서쪽이죠, 북서쪽. 그 다음에 시돈은 11시 방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2시 방향에 그죠? 암몬, 그 다음에 9시 방향에 모압, 그 다음에 4시 방향에 에돔, 그 다음에 8시 방향, 7시 방향에 블레셋, 10시 방향에 그 다음에 두로, 11시 방향에 시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죄악, 그들 각 나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고 지적하시고 그 죄 때문에 그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29장부터 32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29장, 30장, 31장, 32장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제일 많은 분량으로는 어떤 나라냐? 애굽의 멸망,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집트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지, 이집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결국 애굽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어요. 애굽, 아시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것은 이제 아시아의 강대국이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는 아시아의 강대국이었고 아프리카 쪽의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애굽. 이스라엘은 늘 아시리아 편을 들 것인가, 애굽 편을 들 것인가? 또 바벨론 편을 들 것인가, 애굽 편을 들 것인가? 늘 둘 사이에 갈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친 아시리아파, 친 바벨론파, 그리고 친 애굽파가 늘 싸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 중국파, 그죠? 친 미국파 이렇게 싸우듯이 그 당시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 역사 가운데서 애굽 편을 들었다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나라의 위기 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평소에는 친한 척하고 평소에는 도움이 되는 척했는데 막상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때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는 애굽이 힘 한 번 못 써요.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결국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역사에 사라지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직선 거리는 600이지만은 길을 따라가면 한 1200km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먼 주변 나라들의 죄악과 그들의 운명,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뒤에 한번 볼까요? 제일 뒤에 끝에 32장 끝에, 예, 32장 제일 끝에, 제일 끝에 무슨 말, 32장 32절.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이건 에스겔이 혼자 한 말이 아니고, 그죠? 예, 에돔의, 저기, 암몬의 미래, 모압의 미래, 에돔의 미래, 블레셋의 미래, 두로의 미래, 시돈의 미래,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운명, 각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각 나라의 죄악과 각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혹은 몇십 년 뒤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각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요. 그죠? 멸망하게. 그건 뭘 말합니까? 뭘 말하지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세상 각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것이 오늘 바로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국제사회와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예. 동네에는 뭐 동장이 힘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구에는 구청장이 힘을 씁니다. 그죠? 구청장이 있지만은 또 시장이 오면 또 힘을 못 써요. 시장이 있지만 대통령이 오면 힘을 못 써요. 그러나 각 나라의 대통령들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까이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평생 가까이 하고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길을 교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그래요. 병, 질병에 걸려서. 우리 몸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을 하지요? 건강검진을 하지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눈이 안 좋은가? 귀가 안 들리는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무슨 건강검진? 왜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무감각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무감각,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성경에 배운 나병이 아니죠. 나병. 근데 문둥병이라 하죠. 문둥병. 저 남쪽에 가면 문디라고 하는 나병,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은요, 이 병에 걸리면 신체의 감각이 사라져요. 감각. 감각이 뭡니까? 꼬집으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그죠? 또 만지면 감각이 있고, 온도 뜨겁다, 차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감각, 그죠? 이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잘라도 몰라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잘못하면 뿔에다가 손을 넣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 잘라지고, 잘리고, 깨지고, 찢어지고, 짓밟히고, 뜨거운 물에도 닿기도 하고, 불에도 들어가 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 이 무감각은 바로 영적인 나병이죠. 영적인 나병.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앞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영적 나병, 영적 무감각기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예배 참석하느냐? 참석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참석하는데. 오늘 예배 참석했다. 오늘 예배 참석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역사 참석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과 신문을 읽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책을 읽는 것 똑같은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과 유행가를 부르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가사만 다르지. 느낌이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나 혼자서 연불하는 거나 똑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이에 영적인 무감각,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은혜 받았다, 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강건너 불구경의 이야기죠.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병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예.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데는,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죠. 초대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나는 밭에 가야 되겠다. 농사 지으러 가야 돼. 나는 소를 샀는데, 소 열 마리, 다섯 결이, 소 열 마리를 샀는데 이 소가 좋은 소인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는데 장가 들었는데 신부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사하러 다른 마을에 가야 되겠다. 다들 뭐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그 일에 분주한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관심이. 왕이 잔치를 열고 초청했지만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인 사람들. 이 무관심. 분주함. 분주함. 자기 일에 분주하면, 바쁘면 관심이 없어요. 가정일에 분주하든지, 집안일에 분주하든지, 사업에 분주하든지, 취미생활에 분주하든지, 바쁘게 지내는 게, 바쁘게 지내는, 바쁜 건 죄가 아니지만은, 바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영적인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쁘게 지내면 관심이 없어져요. 이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욕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쾌락. 쾌락이죠. 먹는 데 대한 욕심, 노는 것에 대한 욕심, 즐기는 그 욕심,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 모든 관심이 성적인 만족만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 남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예?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소유,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오직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욕심. 욕심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출세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인기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어느 시골에서 야옹이라고 이름하는 고양이가 서울에 여행을 갔어요. 서울에. 시골 사는 고양이 야옹이가 서울에 여행 갔습니다. 여행 갔다가 서울을 돌아보고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옛날에는 서울 한번 갔다 온 게 대단했잖아요. 그죠? 서울 갔다 왔다 그러면 뭐 나 서울 갔다 왔다 그러고 뭐 봤냐 그러고 뭐 몇 층까지 봤냐 그러고 그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동네 사는 고양이들이 물었어요. 야, 서울 가니까 뭐가 있더냐? 어? 소문 들으니까 서울에는 대단한 게 많다던데 뭐가 있냐? 야, 야옹아, 남산에는 가봤냐? 남산에. 어? 청와대는 가봤냐? 야, 그 서울의 한강의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면서. 그러니까 뭐 봤냐? 그러니까 청계천의 다리 밑에서 쇠양지 한 마리 봤어. 생지 한 마리 봤다는 거. 아니, 서울에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다면서. 멋진 사람도 많다면서. 페르시안 고양이는 너무나 우아하고 멋있다면서. 그런 거 봤니? 생지밖에 못 봤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밖에.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돈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해야 돈 벌까? 하나님이 돈을 주실까?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눈이 좁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돈만 생각하거나 출세만 생각하거나 유명해 생각하거나 그게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요. 눈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귀를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봐요. 내가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맨날 자랑, 자식 자랑만 한다. 자녀가 욕심이에요. 욕심. 맨날 돈 얘기만 한다. 뭐 옷 얘기만 한다. 그게 욕심. 그게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헛심 쓰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변호사들도요. 개업을 해도 돈을 못 번답니다. 대형 그 로펌 이런 데만 돈을 벌지 웬만한 변호사들은 돈을 못 벌어서 회계사나 변호사 중에 예, 빚만 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어떤 변호사가 개업을 했어요. 개업.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딱 차리고 있는데 손님이 온 거야. 첫 손님이. 그 변호사 사무실 첫 손님이 온 거야. 근데 처음 오니까 이제 이 변호사는 좀 우리 회사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손님이 많고 유명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손님이 오자마자 전화기를 탁 들고, 아, 예,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했지 않습니까? 잘할 겁니다. 예, 손님 많죠? 그리고 탁 끊었어요. 그리고 손님 보고,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전화선 연결하러 왔는데요. 그러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교회 오는 것도 옷 자랑하고, 나 이런 거 입었어. 나 이거 좀 봐줘. 이러고. 예? 손으로, 괜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얼마지? 맨날 이렇게. 예. 그냥 자랑하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허영심, 허영심. 이 허영심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이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한쪽 사람이 우리 손자가 있는데 뭐 학교 들어갔다 보면 우리 손자는 이러게 하고 뭐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은 이라고 뭐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뭐 나왔다 그러면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자랑하는 사람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이죠. 허영심. 마지막으로 제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교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교만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라 안 그래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자기 자신이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 속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쭐이하고 목에 힘을 주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이건 그렇다 저렇다 말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과 같은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왜? 교만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요.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남들이 볼 때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이야, 저 사람 하나님 같다. 와, 저 사람 많이 아네. 와,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인갑다. 이야, 저 사람 하나님 같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떤 아주 참 교만한 사람, 너무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참 지혜로운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리 와봐라고, 이리 와봐라고. 그러면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 창문이라고. 창문 밖에 뭐가 보이냐. 창문 밖에 보이니까 애들이 노는 게 보이고, 꽃밭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는 세상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에는 뭐가 보이냐. 거울에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얼굴이 보이네, 자기 얼굴이. 똑같은 유리인데, 투명한 유리가 들어있는 그 창문에는 세상이 다 보이네,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유리인데, 그 유리대가, 여러분 유리 뒤에는 뭐가 치냐면 수원이라고 하는 게 제 수원. 이 그 반사되게 만드는 약품이 수원이에요. 수원을 발라놓으니까 빛이 투과가 되지 않고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뒤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울 앞에 있는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울 보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를 보는 사람은 투명한 유리 건너편에 세상이 보이는데 수원을 발라놓은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수원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칠해진 사람은, 교만이라고 벽에 걸린 사람은 누구밖에 안 보인다?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교만. 이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 교만을 깨져야 그 유리 건너편에 있는 세상이 보이는데.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가지지요. 태아가 있을 때는요, 참 이 아래에서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따뜻하지요. 그죠? 뭐, 물도 주지요. 밥도 주지요. 가만히 있어도 다 주니까, 예, 보호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뱃속에 아가예요. 뱃속에 아가. 뱃속에 아가가 제일 행복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걱정이. 그런데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때가 되면 열 달 되면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산모도 힘들지요. 산모도 힘들지요. 그요? 힘든데 그 좁은 문으로 나오는 아이들도요. 기절할 정도로 힘들대요. 태아가 엄마 몸 밖으로 탁 나올 때 애들이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요. 기절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기절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기절한 애를 깨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게다가 탯줄을 탁 끊어버리네. 이제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이제 죽었다. 죽었다. 나를 보호받던 거,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게 물과 양분을 주는 탯줄도 끊어버리고,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많은 아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깨고 나와야 돼. 그래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교만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교만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내려놓아야 세상이 보여요. 교만을 내려놓아야 진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각 나라와 열방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병에 빠졌습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허영심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영적 질병이 있는가, 어떤 영적 질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질병도 치료받아야 건강해지지만은 영적인 질병도 치료를 받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아서 날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